지난 시간에 우리 이 열왕기상 17장을 읽으면서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인 대결의 클라이맥스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을 줄기차게 지켜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땅의 토속 종교였던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신앙들이, 그런 종교들이 다시 이스라엘 사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창궐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매우 혼잡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게 되고, 징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깨닫고 이 거짓된 그릇된 신앙, 이 토속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서 거기에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양쪽 간의 대결이 고도의 긴장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 긴장으로 치닫게 되는 것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 부부와 엘리야 선지자와의 대결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면서 17장에서 이미 이 아합의 세력과 엘리야의 세력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 가운데 17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살펴볼 만한 몇 가지 대결의 서론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이야기가 오랫동안 그 땅에 가뭄이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비가 그치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담대하게 내가 다시 기도하기 전에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도 있을 때 없을 것이다라고 했고, 그가 전한 말씀 그대로 그 땅에 비도 있을 때 그치게 되면서 극심한 가뭄과 흉년, 기근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돼서, 오늘 읽은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라는 곳에 기근이 심했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땅에 비가 그치니까 흉년이 오고 기근이 심했다라는 그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종교의 흩된, 바알 종교의 허무 맹랑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아합이나 이세벨 부부가 바알을 선전하고 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바알 신앙에 물들어가겠다던 이유가, 이 바알을 잘 섬겨야 비가 많이 오고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된다고 생각했던 그 풍요의 신 또는 다산의 신, 이것이 바알 신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그 땅에 모든 비도 그치고 흉년도 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고 농사가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결코 바알이 아니다. 이 바알의 무기력함, 바알의 헛된 그것을 드러내는 그 역사가 가뭄이 오게 되는 역사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신앙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시네가에 가서 머물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가 하면 그 시냇물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시다가, 또 나중에는 이 시돈 땅으로 보내셔서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집에서 공개하는 음식을 먹고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생존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이나,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양식이라고는 한끼 먹을 빵을 만들 만큼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비가 다시 내리고 농사 지을 수 있을 때까지 가루도 끝나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않고 계속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시기에도 먹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정말 하늘의 만나를 오늘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보이는 말씀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먹이시는 역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것도 드러나 보이시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몸이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혼을 돌려주시길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생명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것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우상이 가득했던 그 시기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이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비와 모든 기후까지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서도 경건히 신앙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이 먹이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생명까지 다스려 주셔서 죽은 사람도 살려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말씀들이 17장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 시돈 사람이었고 그 지역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고 이스라엘 사람과는 종교적 문화도 다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 어려울 시기에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에 관계없이 문화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역사적인 사실을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 시절에 큰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에도 과부들이 많았지만 그들보다는 사렙다 과부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떤 혈통의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방인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상대하시고 그 민족들만 구원하시고 그 민족들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은 처음부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 주인 되게 하겠고 그러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것이 그 한 사람만 구원하시고 그의 후손들만 구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사명자로서의 선택도 구원을 위한 선택도 기본이지만 동시에 사명자로서의 선택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계 모든 열방을 상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이고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을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이방인에게 전도를 가기 싫어하는 것이 요나 선지자였죠. 억지로 보내셔서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회개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또 이 룻기 말씀을 보시면 이 모압 여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 원해서 찾아온 이방 여인을 온 동네 사람들이 따뜻이 맞이하고 그가 거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형성되도록 하시는 그런 큰 축복을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이방 여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은 뭐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그들도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구약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이었고 그 시기에 정말 그 땅에서도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기근으로 인해서 아사 직전에 처해 있는 그런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그 온 가정을 구원하시고 죽은 아들도 살리시는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17장의 내용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17장의 내용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암울한 시기에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기근이 임박했던 그런 시기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길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내용이 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18장 이어지게 되는데 이 18장 내용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18장의 핵심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오늘 19절을 말씀 18절 19절에 보신 대로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을 하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 다 모으라. 그렇게 산 꼭대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되고 마침내 엘리야의 제단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증명되게 되고 그 이후에 엘리야가 여세를 몰아서 이 바알 숭배자들을 다 기손강에서 처형하는 그런 내용으로 18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영적 대결이라고 하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 대결의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치달아가게 되는데 그 내용에 관한 전초전과 같은 내용이 오늘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18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19절까지는 아합을 만나는 엘리야 선지자의 용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0절에서 40절까지는 갈멜산 꼭대기의 대결이 기록되어 있고 41절 말씀에서 46절 말씀까지는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척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셨다. 큰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에 가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내용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아합에게 도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그 바알 숭배자들의 세력이 득세를 하고 그걸 권력자였던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앞장서서 그 종교를 퍼뜨리는 일을 주관해 가면서 굉장한 세력으로 여호와 신앙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가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시기에 사마리아에 가뭄이 심해서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말해서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 중에서도 이세벨과 아합 부부는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고삐를 조금 더 늦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이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따로 급히 동굴 속에 숨겨놓고 50명씩 숨겨놓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비밀리에 공급해가면서 그들을 지켰다라고 할 만큼 그 시기는 굉장히 믿음 가진 사람들이 숨쉬고 살아가기가 어려울 만큼 힘든 시기였다는 거죠. 그렇게 이 우상 숭배자들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폭력이 난무하던 그런 시기가 이 시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현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19장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러죠. 하나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19장 10절 말씀에서 탄식하면서 말할 만큼 그 당시의 그 신앙인들에 대한 아왕의 박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극렬했던 것이고 그 시기에 견디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피난 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엘리야는 아합으로부터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앞에 전면으로 나타나서 도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17장 1절 말씀에다 보시면 아합을 만나죠.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용감하게 선포하고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있을 일도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 숨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긴 세월 동안 사라밧에서 언거 생활을 하고 그리 시내가에 숨어 살고 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다시 아합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스스로 아합을 찾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죠. 이때가 언제인고 하면 10절 말씀 보시면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건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나를 아합에게 데리고 가라.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라 그랬을 때 아이고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 소식 알렸던 제 목이 달아갑니다. 당신을 찾기 위해서 뒤지지 않는 나라가 없고 뒤지지 않는 족속이 없는데 온 마을을 온 나라를 그저 샅샅이 이잡듯이 다 뒤져 당신 찾기 위해서 아합이 혈안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아합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내가 당신 여기 있다고 알렸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사랑하셔서 아합에게 죽지 않게 하시려고 어디 갑자기 숨겨버리시면 나는 거짓말한 사람이 되고 내 목이 날아갈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면 전 못합니다 하고 오바다라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못합니다 하고 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아합 왕 혈안이 되어서 온 나라를 그저 사사치 뒤지면서 엘리야 찾아서 죽여야 되겠다고 두 부부가 그렇게 미친 사람들처럼 날뛰고 있을 때인데 그때 엘리야는 오히려 이 오바다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알려라. 내가 만나자고 한다고 해라. 하고 강권해서 그를 아합에게 보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숨기시면 숨겨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적 앞에 서게 하시면 적 앞에 서서 담대히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인간이 죽고 살고 하는 것, 내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말라라고 하시면 말씀하고 하는 이런 담대한 용기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임당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 편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다고 탄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아합을 만나라고 하시면 또 담대히 만나기 위해 그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그 월ms라고 하는 곳에서 국회가 모인 거기에 소환을 당하죠. 그 소환당해서 공개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신문하는 사람들이 루터가 저작한 책들을 다 내놓고 이 책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 그때 루터가 그럽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정리한 건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면 내가 기쁘게 취소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위협을 당하면 파문하겠다 죽이겠다 위협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내가 여기 서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 한마디 있을 뿐입니다. 내가 여기 서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파문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임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성할 뿐이고 말씀에만 진심을 다해서 헌신할 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라고 하시면 만나고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고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하고 담대히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세상을 많이 두려워하고 너무 조심성 있고 너무 위축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가 세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담대합시다. 좀 더 용감하게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죽지 않았습니다. 아합 앞에 섰을 때 아합이 오히려 두려워했지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뭐 큰 환난 당하거나 시험당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놀랍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언제나 도전적이고 언제나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응답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엘리야 같은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이 과정에 나타나는 또 한 사람의 의인을 만나는데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설명해서 왕궁 맡은 신하라고 그랬습니다. 왕궁의 전체 살림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고 또 아방의 신임을 크게 받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왕궁의 모든 살림을 다 맡겼겠죠. 그런데 그를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자기가 매일 만나는 왕과 왕비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눈에 불을 켜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이던 그런 시기에 어쩌자고 100명의 선지자를 데려다가 동굴 속에 숨기고 먹이고 보호합니까? 그건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에 미련 가진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런 것에 평안하게 살고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겼으면 감히 매일 만나는 왕이 믿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 시기에 100명씩이나 그것도 숨기고 먹이고 하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 100명을 먹이고 하는 일이 비밀리에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디에서 말이 나가도 말이 나가고 그 곧 이게 누구한 짓이든 드러나게 되고 자기 생명이 위험할 터인데 그걸 다 압니다. 정말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숨겨주지 않으시면 숨겨지지 않고 덮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100명을 먹이고 선지자들을 살리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왕의 눈에 가려지도록 역사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뿐만이 아니라 이 오바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반드시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 선지자들과 같이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신앙의 시조를 지킨 내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의롭게 믿음으로 살다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영광이지 하루 이틀 세상 삶을 하루 이틀 더 연장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굴복하고 신앙의 시조를 굽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가 하나 있는데 늘 저보고 하는 말이 세상 하루 짧아지면 천국 하루 길어진다. 늘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그렇게 살아요, 그분은. 세상 하루 짧아지면 천국 하루 길어진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오바댜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삶이 자랑스러운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이 오바댜가 나중에 결국 엘리야의 설득에 감동받고 왕과 이 아합 왕과 엘리야를 만나게 하죠. 제일 오늘 읽은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나게 되는데 이 아합 왕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수단도 많고 방법도 많고 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아무것도 손에 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야인으로 살아가는 선지자일 뿐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제야 종교인과 같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 한 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난한 과부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해결하고 살았던 그런 선지자이죠.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누구도 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고 말 한마디 거들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는 이 폭력의 군주 아합을 상대합니다. 아합이 외칩니다.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너냐? 네가 바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왜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자기 신앙과 자기 생각으로는 바알신을 잘 숭배해야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오고 농사가 잘 되고 백성이 잘 먹고 살게 될 터인데 엘리야가 그 일을 방해하고 하니까 아합이 분노해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괴로워짐으로 삶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냐. 결국 방법은 이 엘리야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엘리야를 빨리 죽여 없어야 바알이 기뻐해서 비도 내리고 농사도 잘 되고 해서 이 백성들이 먹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게 하니까 이 엘리야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나름의 바알신 숭배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이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죠. 엘리야가 여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냐?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아니냐? 당신 왕족들이 아니냐? 당신 가문이 아니냐? 어쩌자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바알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만드느냐?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당신이다 하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을 질책합니다. 그러니 말로야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되겠습니까? 아합은 아합대로 엘리야 때문에 바알이 진노해서 비를 안 내리니 이 땅이 괴롭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엘리야는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는 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 닫으셔서 이렇게 해서 너희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둘이 맞서 있는데 누가 그 주장 옳고 그름을 분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하는 겁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만나자. 전국에 있는 바알 숭배하는 선지자들 다 모아라. 아세라 숭배하는 사람들 다 모아라. 한 사람 빼지 말고 전국에 있는 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아 갈멜산 꼭대기로 불러 모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고 선포하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 대결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건 오늘날 우리가 정말 부러운 자세입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의 공격에 대해 수비적이 되고 도피야 하고 싶고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고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상적으로 참 하나님 숨기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실질 삶 속에서 보여주는 이 생활 속에서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더 권세 있게 증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대결할 만큼의 자신이 없고 대결할 만큼의 영적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 신앙이 부족한 것 때문에 자꾸 물러서는 것이 문제입니다. 엘리야처럼 담대해집시다. 강한 영적 대결에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의 상황을 주도해 나가야지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가지게 되면 늘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원수 마귀는 우리 한 가지를 양보한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양보하면 또 요구하고 마치 옛날 어린이 동화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던 그 귀신처럼 자꾸 그렇게 달게 되는 거죠. 양보와 타협에는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다 망할 때까지 요구할 것이에요. 때문에 처음부터 담대해야 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대결해서 승리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늘 돌보아 주십니다. 이런 엘리야가 영적으로 담대질 수 있었던 것의 원인이 17장에서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 가뭄에 때 하나님께서 시내가에 물을 마시게 하시든지 까마귀 통해서 먹이시든지 과부 집안의 양식 통해서 먹이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언제나 형통했다는 것,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갈멜산 대결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셨는지, 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신묘막적한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능력으로 한시도 빼지 않고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언제나 담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